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지난달 29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란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영국의 매튜 리크로프트 유엔 대사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이란의 미사일은 핵합의와 무관하며 이란은 미사일을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미국이 태평양섬 난민수용소 출신 망명신청자들을 재정착시키는 합의를 존중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호주 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 수용소에 수감된 난민 1,200여 명에 관한 것으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난민 수용을 12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 협정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해당 모든 난민들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호주와의 협정이 엄격한 점검 속에 시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이번 주 미국에 도착하는 난민은 모두 872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석 중인 연방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 같은 지명을 공식 발표하면서 고서치 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고서치 지명자는 오늘부터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시리아 평화회담이 오는 20일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스트라 특사는 어제 시리아 반군 협상 대표가 제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만일 8일까지 명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가능한 포괄적인 협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명단을 취합할 것이라며 회담 재개 일정을 오는 20일로 제시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회담 등 시리아 사태 해결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집단 탈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마지막까지 ICC 탈퇴를 개별적으로 할지 집단으로 할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다수 회원국들은 지난 2002년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에서 면책 조항의 의미가 수정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가 아프리카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부룬디, 감비아가 잇따라 ICC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오늘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허가받지 않은 팔레스타인 가구 50여 개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모나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퇴거를 명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을 지르고 경찰에 돌을 던지며 철거 명령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31일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두 나라 합참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제재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최악인 나라로 저명한 국제인권감시단체에 의해 평가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의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과 한국의 이순진 합참의장이 31일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미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의장이 미국과 한국의 뿌리 깊은 동맹 관계와 60년 이상 두 나라 군대가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장은 또 강력한 동맹과 우정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도 이를 발표를 통해 이순진 의장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미국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 제고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앞서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순진 의장을 만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또 미국은 철통 같은 한반도 방어 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오늘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나섭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중대한 정책 변화를 제시하기보다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두 동맹의 입장을 듣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매티스 장관이 이번 주 한국과 일본 방문 중 어떤 중대한 정책 변화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의 우려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며 담당자들과의 회동은 대부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란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1일 워싱턴을 출발해 2일 한국, 3일엔 일본을 각각 방문합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두 동맹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동맹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데이비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이 이번 방문 중 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31일 미국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방위비 추가 분담을 이번 방문 중에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일 한국에 도착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어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이 미국 시각으로 30일 늦게 한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모든 전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건 동맹과의 협력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네 가지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수뇌부가 점증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어 대북 정책이 빨리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플루토늄 추가 생산 가능성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AP는 이어 3월에 실시될 미한 연합군사 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수뇌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오늘 뉴저지주 공군 방위군 소속 F-16 팰컨 전투기 12대와 병력 200여 명이 이달 안에 한국 오산기지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순환 배치되는 F-16 전투기들은 앞으로 6 내지 9개월 동안 한국 공군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미국 미네소타주 공군기지에서 오산기지에 순환 배치됐던 F-16 전투기들은 다른 곳으로 배치돼 주한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체 F-16 전투기 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영내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미군의 의지를 과시하고 미한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F-16 전투기 등을 주기적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제재와 압박, 군사적 행동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15대 회기를 맞아 31일 처음 연 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 정책 대안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기업연구소 AI의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군사적인 선택, 북한 정권 내부를 와해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제재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I personally don't think secondary sanctions are going to have an effect here. I just don't. I think it's either regime change or some other activity.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세컨데리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제재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정권 교체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경로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코코 위원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데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 전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동적인 행동, 즉 군사적 행동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증인들에게 수차례 던졌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결함이 있더라도 외교와 억지,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론 존슨 의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We never knocked out one of their missile tests, correct? What is the fear? I mean, I think I know what it is, but I mean, describe what is our concern about doing that? Is that maybe something?
존슨 의원은 북한이 핵뿐 아니라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며 왜 지금까지 미국은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어떤 우려 때문에 격추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존슨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북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lans to use preemptive for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re its leadership.
마키 의원은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나 북한 지도부에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간사도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나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이란의 경우를 봐도 강력한 다자 제재는 핵 야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효과, 이를 더욱 강화할 방법, 중국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한 한국군의 핵심 전력인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도 속속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해 유럽에서 도입한 신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8대 중 4대를 한반도에 작전 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와일드캣은 잠수함 공격을 위한 한국산 대잠어뢰 청상어와 소형 표정물 공격을 위한 12.7mm 기관총을 장착했으며 스파이크 공대함 유도탄으로 공기 부양정 등 북한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해상작전 헬기 링스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4배가량 향상됐는데 링스의 수중형 음파 탐지기보다 탐지거리가 향상된 저주파 음파 탐지기가 탑재됐고 링스에선 사용할 수 없었던 부표형 음파 탐지기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대 36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열상 장비를 장착해 먼 거리 정밀 감시 능력도 갖췄습니다. 한국군은 지난해 6월 와일드캣 4대를 인수한 뒤 실전 배치를 위한 전력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12월 인수한 나머지 4대는 오는 7월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미화 7억 8천만 달러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해상 작전 헬기 12대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의 지난달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함정에 탑재하는 해상작전 헬기가 추가 도입되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등 입체적인 작전 수행 역량을 높이고 특히 북한의 SLBM 등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처럼 대잠수함 향상에 힘을 쏟는 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잠수함 개발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와일드캣에 이어 대잠수함 능력이 향상된 신형 호위함과 1800톤급 잠수함 등을 속속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잠수함과 바다 위의 신형 호위함, 그리고 하늘을 나는 해상작전 헬기까지 수중과 수상, 공중 등 3중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래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바닷속에서 북한 잠수함을 잡을 214급 잠수함의 전력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9척을 건조할 예정인 214급 잠수함은 현재까지 5척이 작전 배치됐으며 올해 마지막 9번째 잠수함이 진수돼 오는 2019년 이후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14급 잠수함은 공기 부료 시스템을 탑재해 2주 이상 수면에 올라가지 않고 잠행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 1000km의 잠재지 순항미사일 해상3를 탑재해 바다에서 육상에 있는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바다 위를 지키는 2500톤급 인천급 신형 호위함도 잇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인 신형 호위함은 모두 6척 가운데 5척이 작전 배치됐으며 마지막 6번함인 광주함도 오는 4월 전력화가 이뤄집니다. 신형 호위함은 기존 호위함이나 초계함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향상된 선체 고정식 음파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청상어 어뢰와 사정거리 150km의 전술함대지 유도탄을 탑재해 잠수함은 물론 육지의 적 지휘시설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 대령 출신의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국장의 설명입니다.
해상작전 헬기 인천급 호위함 그다음에 일삭 잠수함은 전시가 되면은 우리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 함정이 활동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 잠수함보다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80여 척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좋고 평상시에는 NLL 이남핵 해들이 침투하잖아요. 우리 천안함 공격같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런 세력이 많은 건 좋죠.
한편 미한 해군은 올해부터 한국군의 대잠수함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국 해군은 올해 해군 작전 사령부에 해양 작전 본부를 신설했으며 이는 평시 작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한 미 해군과의 연합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원의 사이버 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중국의 미 연방인사관리처 해킹,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이 결의안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의 사이버보안특별위원회 신설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사이버보안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상원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하원의 20개 위원회에 흩어진 관할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이버보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은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이버보안특위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보안특위는 미국 정부와 기업, 국민에 대한 국내외적 사이버안보 위협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며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국 DNI 국장,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연방수사국 FBI 국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이 매년 사이버보안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최근 CNN 방송에 출연해 상원의 사이버보안특위가 신설되면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접근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행정부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특위는 이를 감독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쿤스 의원은 주간 타임 잡지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은 이미 예전부터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중국이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을 해킹해 공무원 2,2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같은 해 북한이 미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으며 2015년 이란이 뉴욕댐을 해킹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두 의원은 재앙적인 사이버 공격은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은 강력한 예방과 복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권한과 임무, 구성원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세워집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1961년 상원 노령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이 현재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탈북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북한 측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이들은 자유의사로 탈북해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여성인 탈북 종업원들은 특례로 한국 내 대학에 입학했거나 입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집단 탈북을 납치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31일 발표한 2017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최고 1점에서 최악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도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마이너스 1점을 받은 시리아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외에도 시리아와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 나라가 올해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빗 생어 기자는 이날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probably the single biggest violator of human rights that you could imagine on the globe.
북한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겁니다. 아울러 생어 기자는 핵 문제에서 비롯되는 의문 때문에 북한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전 세계 36개 나라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증가한 반면 67개 나라에서는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1년 연속 자유가 증가한 나라보다 쇠퇴한 나라가 더 많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조사 대상국 195개국 가운데 87개국이 자유로운 국가, 59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그리고 49개국이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됐고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99점, 호주와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우루과이가 98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낮아졌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을 올해 주목할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민권과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82점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지만 점수는 지난해보다 1점 낮아져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외국 유학길이 막히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유엔 대북 제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은 지난 2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가 유엔의 대북 제재로 비자를 내주지 않아 학생들이 유학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정부에서 비자가 안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독일어고, 이탈리아고, 폴란드.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못 가고 있죠.
독일 괴팅겐 대학과 이탈리아 사니오 대학, 이탈리아 브레시아 대학 등이 입학 허가를 내줬지만 해당 정부에서 비자를 거부해 유학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박 명예총장은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에 유학을 갔던 5명이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적어도 3명이 유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럽보다는 브라질이나 러시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교부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원칙적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가 있는 분야에서 북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경우 북한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유학생들의 개별 비자 신청을 철저히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인에게 핵활동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급 물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핵공학기술, 항공우주공학기술 등을 북한 사람에게 교육 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찬모 명예총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과기대 교수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계되는 과목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데도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앞으로는 농생명과학부와 국제금융학부 학생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또 학생들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기 구입을 위해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3월 달에 제재 때문에 조금 힘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송금을 하면은 은행에서 그거를 바로 내주지를 않고 그 뭐 여러 가지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물건 사는 거에 인보이스니 뭐니 그걸 다 제출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특히 지난해 가을 의과대학을 신설하려 했지만 대북 제재로 계획을 미뤘습니다. 평양과기대 의학부의 노대영 학장은 지난해 6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의 제재로 자금 송금 길이 막히고 의료기기 등도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개교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School of Medicine was supposed to open in fall, this fall.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because
박 명예총장은 또 대북 제재로 후원금도 줄고 교수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평양 주재 외교 공관들의 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은 30일 VOA에 최근 태국에서 활동에 필요한 일본제 차량을 구입해 북한으로 들여오려 했지만 태국 세관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제재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도 줄거나 중단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민간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지원 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년도인 2015년 대북 구호 자선 지원 품목이 전체 대북 수출의 85%인 약 400만 달러를 차지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물품도 총 13만 9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에 들어간 물품은 1월 실험실 연구 장비 2만 1천 달러어치, 5월에 상업용 인쇄물 3천 달러어치, 9월 가공된 가금류 4만 5천 달러어치, 10월 주류나 음료 7만 1천 달러어치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매년 4차례씩 북한의 의약품을 지원해온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북한의 의료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부터 북한의 의료용품이나 물품 등을 보내기 전에 미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의료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의 새 대북 제재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도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게 아메리케어스의 설명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올해 초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정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엔기구들의 대북 지원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리사 도우튼 대표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북한에 지원 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time-consuming factor is the process of acquiring special export permits and licenses from supplying countries for DPRK, which traditionally
지원 물품을 보내는 나라에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지원품 수송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품을 조달해주는 회사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도우튼 대표는 밝혔습니다.
The very few suppliers willing to participate will often ask for a premium fee to cover the additional administrative legal procedures involved in export processes.
많은 회사들이 물품이 북한으로 가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 허가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북 지원 비용이 점점 높아져 결과적으로 지원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대북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지원 물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중국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밀가루나 밀양 영양소 등 지원품을 조달해주는 회사들도 점점 더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지원품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미국 내 10여 개 대학을 방문해 강좌 개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30일 평양과학의대 대표단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만남은 초기 단계였으며 평양과학의대 측과 아직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이 대학 제프 폴 홍보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평양과학의대 대표단이 텍사스 A&M 대학을 포함한 10여 개 미국 대학들을 방문해 식량 재배학과 식량 안보론, 영양 개선학 등의 강좌 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전유택 평양과학의대 총괄 부총장은 텍사스 A&M 대학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양과학의대가 미래 북한 지도자들을 위해 외부 세계로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발전 용량이 한국의 1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발전 용량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남북 간 전력 생산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기준 남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98기가와트로 7.4기가와트인 북한의 1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통계청이 1일 공개한 남북한 발전 설비 용량 비교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남북 간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결과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 간 발전 능력이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는 남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북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한은 지난 2005년 62기가와트에서 2015년 98기가와트로 10년 새 57%나 늘어났지만 북한은 같은 기간 7.8기가와트에서 7.4기가와트로 줄었습니다. 남한의 경우 이 기간 화력발전이 41기가와트에서 64기가와트로 23기가와트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체에너지가 0.15기가와트에서 5.6기가와트로, 원자력은 18기가와트에서 22기가와트로, 그리고 수력은 3.9기가와트에서 6.4기가와트로 각각 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기간 수력발전의 경우 4.8기가와트에서 4.4기가와트로, 화력은 3.01기가와트에서 2.96기가와트로 모두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전력 수급 현황을 연구해온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입니다.
설비가 줄었다는 게 실제로 설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 설비인데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발전이 안 되는 설비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방법은 그 설비를 개량하거나 다시 짓거나 하는 방법인데 북한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남한과 북한의 발전소를 사용하는 연료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남한은 화력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한은 수력발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연료별 설비 비중을 보면 석탄과 천연가스, 유류를 사용한 화력발전이 64기가와트로 전체 6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원자력이 22%, 수력이 6.6%,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대체에너지가 5.8%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수력발전이 4.5기가와트로 전체의 60%를, 그리고 화력발전은 3기가와트로 4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 남북한이 연료별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은 경제발전을 통해 다양한 연료를 이용한 새로운 설비들을 갖추는 동안 북한은 일제시대 때 지어진 수력발전소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측 설비가 노후화됐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도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독려해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안동에도 다녀왔는데요. 그쪽에서 북한의 그 태양광이나 뭐나 이런 거 수입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그 수출상들을 만나봤죠. 중국 사람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뭐 집 하나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든가 하는 데는 유효할 수는 그 있는데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미미하기 때문에 북한 전체에 전력 에너지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 자강 경제 노선을 천명했지만 전력난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재영 박사는 북한이 전력난을 극복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든 남한 등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방안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 학생들 가운데는 탈북 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한글과 한국말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기초교육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까지 제공하고 있는 대한학교가 서울에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환이 부를 수 있는 것 같은데 해봐요. 네, 한 번 더 부르고 명환이 앞에서 해요. 시작.
이곳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금강학교입니다. 금강학교는 한글을 몰라서 제도권 교육을 따라가기 힘든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립된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금강학교는 2013년 설립해서 현재 8세부터 17세까지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고 교사들은 모두 사명감을 가진 탈북자 출신입니다. 금강학교 주명화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제도권 밖에서 지금 헤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오고 또 제3국 출생, 그 중국에서 난 아이들, 이 탈북민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도권의 교육에 원만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학교이고요. 부모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기숙형 전일제 대안학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 대분수에서 요 밑에 걸 뭐라 그러지?
분모.
그렇지. 요 위에는?
분조.
그렇지. 그래서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떻게 빼기 한다?
자신도 탈북자 출신인 주명화 교장은 지난 2008년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다가 북한에서의 경력을 살려서 탈북자 자녀의 방과 후 학습을 돕던 중에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물어본 게 교사를 할 수 있냐 하니까 그 북한의 학력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다가 북한에서 교사했던 분들로 NK교사 아카데미를 조직해서 저희가 연수받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거기서 수료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절박한 사정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아 이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낫겠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생각이 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0하고 5하고 부모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 두 개 있으면 돼.
맞았어. 오, 잘했어. 얘는 그대로 두고 오가
두 개.
어.
대부분 탈북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힘겨운 탈북 과정을 거쳐서 남한으로 온 학생들. 하지만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다 여러 곳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꽤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싸움을 안 해요.
다시 시작.
하지만 금강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졌고 또 부족한 학습 부분을 채워가면서 학교 정규 수업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음악 수업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공부하니까 진짜 재미있어요.
엄마, 아빠 다 잃어가고 그래서 저 혼자 있어서 할 게 없어서. 애들하고 놀 수도 있고 같이 잘 수도 있고 좋아요. 공부도 잘해서 교장선생님 많이 웃게 해드릴 거예요.
나 공부학교 너무 조그마요. 선생님과 친구 다 좋아요. 국어가 한국말과 너무 빨리 배워기 빨리 학교 가요. 내가 엄마가 말했어 빨리 공부해 빨리 학교 가.
나비야 오늘 부른 거 연습 한번 해볼까?
네.
시작.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수업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은행, 관공서, 그리고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을 하고 있고 탈북 과정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의 심리를 음악이나 놀이로 치유하는 수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수업은 일반 초등학교하고 비슷해요. 두 가지를 더 보충했어요, 저희가. 하나는 기초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교우관계 정체성 수업을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사회에 당당하게 너네가 임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그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기적성으로 춤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집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미홍화 교장과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요. 운영이 빠듯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의 온정의 손길도 꾸준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학교 운영에 큰 힘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보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교사로서 긍지가 가지게 되고요. 또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금강학교에서 공부하며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있는 학생들까지. 앞으로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이 작은 통일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1월의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도 20.3%의 지지율의 두 번째 순위 대권 후보였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10여 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권 행보를 시사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던 반 전 사무총장. 20일 만에 전격 발표한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이 단연 오늘의 화제 뉴스였습니다.
대선 출마 포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자신이 주도해서 정치 교체를 이루고 또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일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대선 전 개헌을 위해서 협의체를 제안했었는데요. 갑작스런 발표네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초당적인 개헌 추진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데 반 전 사무총장의 제안에 정치권의 반응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이 한국 입국의 즈음에서 밝혀졌던 그 친척의 비리 문제 또 반 전 사무총장 자신이 그 한국 기업인으로부터 23만 달러 정도를 뇌물을 받았다는 이런 의혹, 또 대선 출마가 유엔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한국 정치권에서의 계속된 지적 등도 불출마 선언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 전 사무총장의 출마 포기 선언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큰 자산을 잃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의회의 결정이지만 존중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한편으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큰 어른으로 역할을 해달라.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한국 국민을 위해서 기여해달라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한국에 정식 출시됐던 증강현실을 이용한 포켓몬고 게임 그 반응이 쏟아지고 있군요.
네. 세계 주요 국가보다 6개월이나 늦은 김빠진 한국 상륙에 과연 지난해 가을과 같은 열광적인 반응이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예상도 있었는데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네.
포켓몬을 잡느라 얼음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담도 넘고 교통사고도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안드로이드 체계 기반으로 내려받게 했던 횟수가 810만 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됐던 포켓몬고의 부작용이네요.
네네. 그 포켓몬고의 열풍은 강추에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를 걷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앞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내려 쳐다보다가 사람들끼리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동차와 사람 간에 아주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교통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포켓몬을 한 경우도 적발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그러니까 포켓몬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갑자기 천천히 움직이는 자동차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역시 벌어지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유엔 기념공원에 담을 넘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야간 공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군 묘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유엔 기념공원인데요. 최근에는 자정을 넘어서 이 포켓몬을 잡으려고 담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네.
포켓몬이 많이 출몰한다 이런 소문이 나서라고 하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도 부대 안에서 이 포켓몬고를 해보려고 그 위치 정보 서비스죠. GPS 신호를 켜는 일반인들 때문에 보통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금지를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카메라 앞에 붙여주는데 이것 위에도 GPS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추가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켓몬고 출시에 한복 웃음을 짓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만들어진 한국 최대의 인공숲이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 그리고 인근의 산청군 포켓몬고 출시 이후에 이 함양과 산청이 아주 희귀한 포켓몬이 출몰하는 포켓몬고 성지라고 홍보하면서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정식 출시 전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화색을 표했던 강원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 중에 포켓몬고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 벌금 15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네, 자 포켓몬고 열풍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끝으로 봄 기운을 부르는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겨울 강추위 속에 모내기를 한 곳이 있다고요?
네, 엄동설안인데 반팔 티셔츠 차림에 목수건을 하고 밀짚 모자를 쓴 농부들이 모내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비닐하우스 안이 아니라면 영락없이 봄의 풍경인데요.
그렇겠네요.
2월의 첫날 오늘 모내기를 한 곳은 한국에서도 쌀맛이 가장 좋다는 경기미 재배지인 이천시 호변면의 한 비닐하우스 논이었습니다. 지난해 섣달 금음날 파종을 했고요. 오늘 모내기를 해서 빠르면 5월 말에는 이 벼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 5월은 돼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월 초에 파종을 하고요. 5월에 모내기를 하는 것이 보통 한국의 농가입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로 수확하는 벼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 이천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월 첫날 모내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석 달 뒤에 이 튼튼한 벼로 자라서 한 320kg 정도가 생산이 되면 한국 최고의 쌀, 이천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쌀 판매점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아무리 비닐하우스라지만 강추위가 연일 뉴스인데 어떻게 벼가 자랄 수가 있을까요?
예,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 영상 20도의 기온이 유지돼야 한다는데요.
네.
뭐 지금의 혹한에도 또 3, 4월에 또 꽃샘추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비닐하우스 온도는 절대 20도를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그 온도 유지의 비결은 바로 1km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 쓰레기를 태우고 나오는 폐열로 물을 끓여서 비닐하우스 논까지 이 물을 보내는 건데요. 1997년부터 이 두 겹으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비닐온실의 지하수를 계속 흘려보내는 수막 재배법으로 3월에 모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5년 전에 이 쓰레기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면서 2월 모내기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데는 역시 전국 최고의 쌀을 자랑하고 있는 인근 여주시와의 경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여주시가 2월 2일에 모내기를 한다, 이런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하루빨리 2월 1일에 전격 모내기를 하면서 이천시가 전국 최초 모내기라는 수식어를 따냈다고 합니다.
이 농업기술 경쟁에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쌀맛의 둘째라면 서러울 여주시도 이 이천시에 앞선 모내기를 시도해 볼 만도 할 텐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천시가 전국 최초 모내기를 성공한 이유, 쓰레기 소각장열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는 이런 기술이 없으면 전국 최초 모내기 타이틀 어느 곳도 가져갈 곳이 없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